오늘 제목이 이삭과 야곱인데 미리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분명히 제목은 이삭과 야곱인데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요. 혹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좀 낯서신 분들은 오늘 설교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창세기 이 부분을 찾으셔서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이건 그야말로 소설이에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오늘 안 드리고요. 대충 훑어갈 겁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좀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요? 매사에 덜렁대고 범사에 사고만 치는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실까요? 사람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사람의 성격을 어떤 분이 뭐두 가지로도 나누고 네 가지로도 나누고요. 근데 어떻게 더 세밀하게 나누면 16가지 유형도 있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실까? 예를 들어서 털파리 같이 실수 많이 하고, 남에게 그렇게 정신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핀잔 듣는 사람은 하나님도 좋아 안 하실까요? 아니면 꼼꼼하게 이럴 데 없고 일 맡겨 놓으면 절대 빵꾸 안 내고요. 참 일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한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과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너무 대조적인 사람이죠. 부자지간이긴 하지만 너무 대조적인 이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전 어릴 때요, 성경에 이삭의 얘기가 왜 들어있는지 참 신기했어요. 아니, 이해가 잘안 됐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뭐 성경에 기록이 될 만하면 뭐 그럴듯한 업적이라든가 공적이 있어야 기록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린 눈에 이삭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뭐 했다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삭을 가리켜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난 요셉의 하나님이니라 이러면 될것 같아요. 아, 요셉은요, 그래도 당대 최고의 통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난 요셉의 하나님이니라 이러면 말이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시냔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굳이 이삭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야기를 골라보라면 두 가지 정도는 있어요. 하나는 그랄 지방에 거하다가 우물 빼앗긴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노년에 눈이 어두워서 큰아들 작은아들 분간도 못한 채 작은아들에게 속았던 얘기가 그게 다예요. 아니 그거 말고 얘기 좀더 있는데 하시죠? 그거 말고 얘기가 한두 개더 있는데 그건요 이삭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단독으로 이삭의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이 위대한 조상의 반열에 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리켜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지 제가 어릴 땐 이게 이해가 잘안 됐어요. 그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몇 군데를 찾아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방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앞부분,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이삭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나이는 추측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 아마 이삭의 나이가 20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16, 17 정도라고 봅시다. 우리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이는 120이 16이나 7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팔팔하고 힘 넘치는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면요, 손을 먼저 묶어야 돼요? 팔을 먼저 묶어야 돼요? 고민 안 해보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사가 저거 봐라. 이래서 고개를 싹 돌리면 뒤통수를 땅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켜서 잡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잡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팔팔한 애를 손이고 발이고 못 묶어요. 100세나 많은 아버지가 어떻게 묶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가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서 제사드리라고 하는구나 이랬더니 이삭이 예 아버지 그러세요 이러고 순순히 손을 내밀고 스스로 죽을 각오를 했단 뜻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바보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엄마라고 칩시다. 근데 실제로 이삭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죽었고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왔다고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해서 내가 제사 드리고 돌아왔소.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삭의 엄마라 그러면 누굴 원망하겠어요? 아들을 죽이건 아브라함을 원망하겠어요? 아니면 그 아버지 손에 순순히 죽은 아들을 원망하겠어요? 한번 좀 생각만 해보세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요, 너 아버지는 노망이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식아, 너는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고 아버지 말릴 수도 있는데 왜 그랬냐?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쩌면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을지도 모르는 그 판국에 예 아버지 그러세요. 그리고 죽으려고 드러눕는 이런 믿음 좋은 아들이세요? 멍한 아들 아니에요 이거? 바보 아니에요 도대체?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장가갈 때 이야기도 참 재밌어요. 이삭이 장가가려고 애쓴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집에 있던 늙은 종이 멀리 가서 자기 부인을 구해왔어요. 그냥 들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묵상하고 있다가 오는 부인 만나서 결혼해서 살았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 뭐 옛날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람 구해와서 결혼해라 그러면 하는 거 아니냐. 뭐 우리도 조선시대에는 사람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결혼했는데 그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우리 경험을 너무 앞세운 거예요. 성경 본문이 뭐라 그러냐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 이상 말고 애써 있죠. 애써가 결혼할 때는요 부모 말 안 들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을요 여러 명하고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물론 그 다음 세대 이야기긴 하지만 그걸 보면 반드시 부모가 하란 대로 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자기 결혼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집에 충실한 늙은 종이 구해다가 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한평생 함께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이자 해도 예,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라 예, 이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착한 아들이에요. 정말 미련 곰탱이에요. 좋은 아들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뜻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모 말 잘 듣는 아이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부모 말만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요 다른 사람들의 말도 너무 잘 듣고 싸울 줄을 모른다는 게 이게 또 문제예요. 그라리란 외국에 살 때에 우물을 세 번이나 빼앗겼어요. 맞부터 싸워서 자기 걸 지켜야 될지도 모르는데 싸우고 내놓으라 그러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죽어 물로 나는 거예요. 그걸 세 번이나 했어요. 자, 이런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주의자 이러더라고요.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말 쉽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은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물이 안 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우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양떼 다 먹이는데 굉장히 요긴한, 우물이 없으면 가축을 칠 수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목록 1호예요. 이걸 내놓으라 한다고 그렇게 순순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뺏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남의 얘기니까 그래 막 싸움하는 것보다가 뭐 그렇게 물러나서 목숨 부지하는 게 안 낫겠냐 이러지만 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한테 멋진 차 한 대, 몇천만 원 들여가 차 한 대 사줬어요. 남편이 끌고 나가더니 갑자기 차는 어디 놔두고 빈손으로 왔어요. 여보 어떡해서? 안에서 깡패들이 덤비는 바람에 그냥 죽어왔어. 내가 살아온 거 잘했지? 자, 그럼 어떡하실래요? 아, 여보 잘해서 몸만 살아왔으니까 그냥 다행이다 이러실 거예요? 아, 좋다 그럽시다. 새로 한 대 더 빼드렸어요. 이 차 끌고 나가더니 또 그냥 왔어. 새들을 그렇게 없앴어요. 어떡하실래요? 안 사주면 되지, 그죠? 제가 성경 공부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했더니 어느 부인이 화끈하게 이야기하대요. 나가 뒤져라 한대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그 이삭이 우물 세 개나 빼앗기고 말없이 물러나는 것이 평화를 사랑하고 그 저 뭐야 싸우지 않는 참 좋은 성품이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그게 만약에 내 이야기일 것 같으면요, 이런 사람하고 못 살아요. 이게 이삭의 삶이죠. 노년에 눈이 어두운데요, 아들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가서 맛있는 요리해오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세상에 동생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의 그 축복을요 가로채버렸어요.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얼마나 분노했어야 되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속는 순간에요, 자기를 속인 야곱에게 전혀 화를 내지 않아요. 분노의 티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다시 불러가서 다시 축복해서 보내버립니다. 형한테 죽을지도 모르니까 너 여기 있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해라.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들에게 속았다라는 걸 아는 순간에요, 몸을 크게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해서 떨었다고요? 아니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고, 그 말은요, 작은 아이가 복을 받아서 장자권을 이어간다라는 얘기를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기가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잊어버리고 별미를 해온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 아들이 나를 속였단 말이에요. 큰일 뻔했다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아이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뻔했구나라는 이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한 이 분노는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이삭은요, 그야말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성품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손해도 많이 봐요. 손해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이삭을 참 귀하게 여기셔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순종보다 더 위대한 업적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요, 그렇게 제사 지내지 말고 내 말이나 들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예수님도 그러셨고 세례요한도 그랬는데요, 열매 맺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열매 중에 상당수는요, 열매 맺으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열매다. 이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으라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요?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냐? 아니면 교회에서 몇 시간 충성을 하고 얼마나 했냐? 이것부터 따지는데 여러분, 진짜 큰 열매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열매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그러면 나머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럼 이건 뭔데요? 좀 작은 열매예요. 큰 열매 곁에 맺혀 있는 작은 열매들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셔서 천국 문지기가 여러분들 붙들고요. 열매가 뭐냐고 묻거든. 뭐라고 답변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러지 마세요. 예수 믿은 제가 열매입니다. 그러고 들이미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열매다라는 사실을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업적이다라는 것도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이 이삭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삭은 아무런 업적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리아산에서 그 순종하는 그 이삭의 모습 속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가기를 자처했던 아들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고난을 겪고자 하는 그 아들 예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까지 순종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어디서 보시는 거 하니까 그 이삭의 순종에서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아무 말 없이 그러세요 하고 손을 내미는 이 이삭에게, 예수님을 닮은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삭은 평온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 힘든 고비를 잘 겪지 않아요. 일이 저절로 다 풀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럽게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반면에 야곱의 삶은 온통 속이고 속는 삶으로 점철되어 있는 겁니다.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욕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님과 싸웠어요. 먼저 나가려고요.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뭘 알았을까만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싸웠는데 졌어요. 근데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은 팥죽 한 그릇으로 날 보고 형님 해라. 그래서 에서가 그래 네 형님 해라. 팥죽 한 그릇으로 이론상이지만 형님 자리를 빼앗았던 거죠. 그러고는 실제로 아버지를 속여서 형님의 복을 가로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면만 본다면 이 야곱은요 수단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린 때로는요 사람이 이런 욕심이 좀 있어야 뭔가 이룰 것도 이룬다고 말합니다. 저도 아이들 키워보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요 그래도 사람이 욕심이 좀 있어야 뭔가 돼요. 그래서 야곱이 될래 이삭이 될래 이러면요 아이들이 차라리 야곱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한 아이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이 걱정이 먼저 되는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문제만 해도 이삭은 자기 스스로 행한 일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반면에 야곱은요 외삼촌에게 속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7년 14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수고해서 얻은 아내예요. 그 바람에 결국은 4명이 됐죠. 그러는 통에 자녀를 12이나 얻었어요. 뭐 12명이 많으냐? 할아버지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야 겨우 아들 하나 얻었어요. 이삭의 경우에도요. 넓어서 쌍둥이 둘을 얻긴 했지만 쌍둥이 중에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아간 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들 하나, 이삭도 아들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열두 아들이 전부 이스라엘의 지파를 형성하게 되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 말이죠. 이런 야곱에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삭과 비교하면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자신을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고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아니, 그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었다는 점이 이게 참 아쉬운 점입니다.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을 하셨지만 야곱은요, 그 하나님보다는 자기 꾀를 믿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다가 잘 안되겠다 위험하겠다 싶으면 또 하나님 하고 매달려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다가 잘 안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야곱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사실은 많단 뜻입니다. 답답하고 힘들면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살만하면 걱정이 사라지면 하나님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힘든 인생을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평온한 삶보다는 참 힘들게 살고 싶으시면 네? 애쓰고 노력하다가 잘 안 되다 싶으면 빨리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또 살만하면 잊어버리고 그러시면 저절로 우리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야곱의 이 수고가 아주 빛을 발한 것은 외삼촌 집에 갔었죠. 외삼촌도 야곱도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었지만 외삼촌은 어떤 의미에서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이 잔머리끼리 붙어도 야곱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죠. 야곱이 거기서 14년을 지낸 후에 외삼촌이 이제 삭스를 정해라. 보수를 줄 테니까 얼마 주면 되겠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야곱이요 일정액을 원하지 아니하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머리를 엄청 굴렸다는 뜻이죠. 삼촌, 얼룩덜룩한 건 다 빼내가세요. 그리고 하얀 놈만 제가 칠게요. 그런데 이 하얀 놈 중에서 얼룩덜룩한 놈들이 나면 그걸 내 보수로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뭔가 노린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외삼촌 보세요. 오케이. 좋다. 그래서요, 얼룩덜룩한 놈 싹 가려내가 싸울 길을 띄워버립니다. 섞이지 않도록요. 싸울 길을 띄워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은 하얀 양과 염소만 칩니다. 근데요, 이 하얀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덜룩한 놈들이 태어나기를 소망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건 효력 있는 게 아니에요. 새끼를 뵐 때 그 앞에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꽂아 놓으면 얼룩덜룩한 거 생길까 싶어서 그런 짓 열심히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랬더니 얼룩덜룩한 게 많이 나더란 말이에요. 삼촌이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어요. 야 바꾸자. 룰을 바꾸자. 지금부터는 얼룩덜룩한 거 나면 내가 가져갈 테니까 하얀 놈이 나오거든 너 해. 이랬더니 세상에 그 다음날부터 태어나는 새끼가 전부 하얀 놈만 나오는 거예요. 이 세월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야곱이 자기 꾀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됐다고 야곱 스스로도 고백을 해요. 아, 우리 외삼촌이 온갖 머리를 다 굴려가면 가면서 이렇게 했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셨구나.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부인들을 데리고 집에서 도망을 치죠. 삼촌이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 추격에서 벗어납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삼촌에게서 벗어나고 보니까 앞에 20년 전 그 형님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형님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냐? 또 머리를 굴려요. 식구들을 쪼개요. 만약에 형님이 이 한 무리를 치면 반쪽이라도 살려내자. 그렇게 식구를 나눠요. 강을 다 끝내놓고 혼자서 그 어두운 밤에 야뽀강 나루토에 혼자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 정답은 없어요. 우리는 야뽀강가에서 기도했다고 말하지만 야곱은요 가족들을 다 건네보내놔놓고 혼자 거기 남은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내가 두려워 떠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이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다 건너보내고 그 어두운데 혼자서 어쩌면 목 놓아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꾸 집적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집적거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야곱이 나 지금 당신하고 얘기할 마음 없어요. 제발 좀 놔주세요. 그런데 안 놓고 자꾸 버티니까 결국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밤새 실험했어요. 우리말 성경이 그 실험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 보면 레슬링이라고 돼 있어요. 레슬링을 했대요. 그럼 레슬링을 했을까요? 씨름을 했을까요? 그건 룰도 없는 밤새 엎치락뒤치락 싸웠단 뜻입니다. 야곱이 싸움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건드리니 어쩔 수 없이 싸움이 벌어진 건데 밤새 싸우다가 새벽녘했어야 야곱이 깨달은 게 아 이게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왜 밤중에 야곱을 찾아와서 그렇게 밤새부터 싸우나요? 야곱아 내가 여기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나만 믿고 용감하게 가면 되는 거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해요. 너 이름이 그 야곱이 그게 뭐냐? 이름 바꾸자. 이스라엘로 바꿔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으니 이제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형님을 만났더니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문제가 깨끗이 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풀렸다면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고 거기서 서원을 했어요. 했던 그곳으로 빨리 가야 옳은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리 안 가요. 하나님께 서원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요. 도중에 죽치고 앉아서 오래 살았어요. 바다나름을 떠날 때 아주 어렸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그 디나가 적어도 시집가도 될 만한 나이까지 된 걸 보면 적어도 도중에 10여 년 이상 머물러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말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 야곱은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세겜산 근처에서 오랫도록 살았어요. 그러다가 디나가 추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세겜을 약탈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자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베델로 가지 않고. 그래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렇게 정처 없이 떠나갈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키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돌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했던 소원이 있어요. 이거 야곱은 십수년이 지나도록 깨끗이 잊어먹고 있었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 소원기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은 깨끗이 잊어먹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평안히 돌아오는 것, 그리고 입을 옷, 먹을 떡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나요? 부인 넷에 아들 열둘에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줘서 돌아오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소원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야곱의 생에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해 놓고도 여러분 야곱은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누구의 하나님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마누라 기도 덕분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보 당신 기도 열심히 해. 당신 기도 덕분에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마누라 기도 덕분에 사시는 분하고 야곱이가고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마누라 기도 덕분이면 그래도 나아요. 어머니나 할머니 기도 덕분에 사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서운할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도요 야곱에게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 안 하셔요. 절대로. 하나님도 약간 오기는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야곱이 잘 알지를 못하니 야곱은 야곱의 생애에 이런 고난이 끊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그것도 엄청난 재산과 자녀들 거느린 채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요셉이 죽어버린 겁니다. 아니 짐승에게 물려 죽은 걸로 알았죠. 우리는 알았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물려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22년이나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던 그 아들이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애굽에 가서 종리가 돼서 온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그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요셉을 왜 그렇게 그리워하나요? 이유는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 때문입니다. 라헬의 자녀였거든요. 애굽에 곡식 사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오더니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오랍니다. 야곱이 펄쩍 뜁니다.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 못 보낸다. 왜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남겼던 단 하나의 아들인데요. 요셉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베냐민을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 주 원인은요 라헬 때문이에요. 야곱은 한 평생 라헬에 빠져서 라헬의 그 사랑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 라헬이 일찍 죽었거든요. 죽고 난 이후에도 그 라헬을 못 잊어요. 그래서 요셉하고 베냐민에게 그렇게 집착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참 서운할지 몰라요. 야곱의 생에 있어서 제일 첫 관심은요 라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 번째예요. 왜 야곱의 생애가 그렇게 안 풀리냐 그러니 하나님 제1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번째예요. 그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이미 죽어 없어진 그 라헬에 대한 사랑 그걸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그 라헬을 향한 그 사랑 그 시선을 내게로 돌릴 수 없겠니? 이제 그 라헬에 대한 사랑 이제 그만 좀 놓지 않을래? 이런 말씀으로 베냐민 내놓으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셔도 그걸 뺏어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못 놓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결국 베냐민 놓잖아요. 베냐민을 놓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잘 알아요. 아, 대단한 신앙이죠. 여러분 죽으면 자기가 죽는 걸 각오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식이 죽기를 자식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걸 각오하고 내놓는 것 이거 아마 더 어려울지 몰라요. 자식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베냐민을 놓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건 야곱의 생에서 제일 재밌는 게 이 대목입니다.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던 베냐민을 놓았더니 세상에 어떻게 변하는 거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화려하게 부활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온 세상을 통치하는 화려한 모습으로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죠. 죽을 줄 알았던 베냐민도 돌아오죠. 다른 모든 아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야곱의 평생을 짓눌렀던 그 고난이 이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놓아야 할 것을 놓지 않고 버티니 그의 생애가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놓으라는 거 놓았더니요.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좀 더 일찍 놓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좀 더 일찍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일찍 깨달았더라면 그냥 추측입니다만은요. 라헬의 사랑도 오래 갔으리라고 전 생각을 해요. 오래도록 라헬의 사랑도 누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1로 섬기지 않는 탓이 아닌가 한 번쯤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렇게 고달팠던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순종했던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았던 이삭의 삶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로 알고 살았던 이 야곱의 삶은요. 본인 표현을 빌리면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고 우리가 노력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제1주의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힘써 노력하고 자기 머리, 자기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근데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도 그게 늘 한계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거 보기 어렵지만 옛날에 자전거에 못하 달아둔 거 있었죠. 오르막 같은 거 올라갈 때요, 이 못하 없는 자전거는 열심히 밟아야 오르막 올라가는데 못하 달린 자전거는요, 사람 페달 밟지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오르막 올라가요. 어려울 때는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모터가 자전거를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애써 노력할 때 노력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가시는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더라도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좀 밀어주셔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달프지 않은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이삭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도 그건 잊지 마셔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신 것 같나요? 제가 보기엔 이래요. 하나님은 두 사람 다 좋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훗날 이야기하실 때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삭도 쓰셨고 야곱도 쓰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하셨는데 사실은 야곱의 하나님이시란 것도 기뻐하신 거란 말이죠. 그걸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가진 능력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손에 잡혀 있다면 내게 능력이 있고 없고 성품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런 성품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저런 성품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있어보면요. 때로는 참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가지고 저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충성할 수 있냐 부러운 사람 생겨요. 없나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아주 옛날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여러분 옛날 등사판 아시죠? 주보 제가 다 밀었어요. 그 원지 긁어가지고 손가락에 고무 끼워가지고요. 이러면서 주보 막 밀고요. 심지어 악보까지 밀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옛날 파라핀지 가지고 악보 긁는 게, 악보 긁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싹 할 때 잘못하면요. 구멍 뽕 뚫어져요. 그럼 못 써요. 그 악보까지 그려가면서 원지 미는 것까지 다 했고요. 난로 피우는 것부터. 쉽게 말하면 고등학생 시절에 이미 교회 사찰 노릇 다 했어요. 그건 몸으로 때우면 되나? 몸으로 때워도 되고 기술도 좀 필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기술이,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한 거요. 교회 많아요. 전 다 거쳐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분들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저런 능력을 주셨나. 부러울 때가 저도 있다니까요. 근데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찾아서 하나님 손에 내가 붙잡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참 귀히 여기신다. 누구처럼요? 이삭을 생각하세요. 무슨 능력 있고 무슨 일 했어요? 그냥 미련 곰탱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예 이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보셨다는 거 잊지 마셔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기준을 본다면 하나님은요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니라 이러는 것이 가장 멋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큰 위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야곱은 너무나 너무나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사람을 다 구별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요긴하게 쓰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남은 우리의 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삭을 사랑하셔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무슨 특별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순종하는 그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들이지만 이삭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 자기 꾀, 자기 노력을 믿고 급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이 야곱을 닮은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좀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야곱을 통해서 이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